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너무 어려서 여행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색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동방,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에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망원경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하던 시대였으므로 오늘날의 천문학자들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천체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여 수많은 별의 위치도 알고 있었으며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박사들이 살던 곳은 유대나라의 동쪽 바사 부근으로 추측됩니다. 바사 지방은 공기가 맑아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박사들은 수많은 별 가운데서 처음 보는 별 하나가 유난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별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 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대체 저 별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달리 아름답게 반짝이는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차 위대한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될 사람이 태어난 징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사들은 이 신기한 별을 발견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렇게 큰 별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 박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사들은 값진 선물을 마련하여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더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어 시원해지면 별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옷차림이 훌륭한 박사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어디서 왔을까? 거리에 들어선 박사들은 낙타를 멈추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곧장 헤롯 왕의 궁전으로 달려가서 이런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곳 예루살렘에 나그네 몇 사람이 낙타를 타고 와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인즉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알게 되어 그분을 뵈러 왔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닌 사람이 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곧 대제사장들과 학자를 불러 모아 명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는지 조사하여 보라.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곧 나그네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 별을 본 것이 언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본대로 대답하자 헤롯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알아본 후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소.
그러나 헤롯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할 수 없이 고약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장차 틀림없이 왕이 될 아기라면 당장 죽여버려야겠다는 것이 그의 속셈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전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별이 밤하늘에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별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은 틀림없이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하고 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별을 따라가니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 위에서 그 별은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멀리 여행한 보람이 있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으며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냈지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사들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곧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일러줄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다.
어서 일어나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급히 애굽으로 달아나라. 거기서 내가 알려줄 때까지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하셨소. 자,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납시다.
마리아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은 마리아를 태우고 갈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귀하신 아기 예수님이 춥지 않게 포근한 강보에 싸서 품에 안고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침에 가뜰 무렵 그들은 벌써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먼 곳까지 온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을 안 헤롯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앞으로 왕이 될 아이를 찾아내어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아이를 찾아내지 못하자 헤롯은 베들레헴의 어린이 가운데서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왕이 될 아이도 틀림없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 그늘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밝은 애굽의 태양은 예수님이 무사히 피신해 온 것을 기뻐하듯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베들레헴에서는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아기가 있는 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울부짖는 어머니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악독한 헤롯도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자 천사가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요셉은 곧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이 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따금 요셉의 일을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용모도 훌륭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달리 영리하여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없이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었으며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로 그의 자손, 즉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와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인 어머니로부터는 죄의 승지를 물려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동안 완전한 성격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은 12살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나 되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유월절이 되자 나사렛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있는 성읍과 마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사람의 수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 등 각가지였습니다. 가다가 한낮이 되면 길가에 모여 앉아서 간단히 점심을 먹습니다. 밤에는 알맞은 장소를 찾아 땅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여행을 계속한 끝에 나사렛을 떠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축제가 이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집을 향해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겠지.
그러나 하룻길을 걸어왔는데도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하게 생각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못 보셨습니까?
못 보았는데요. 우리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사람들 틈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차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을 못 보셨습니까? 나이는 12살이고 키는 큰 편이며 튼튼하게 생긴 사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고 나서도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 끝에 사흘 만에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틈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혹은 학자들이 얼른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물음에 대답을 하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몹시 걱정하던 끝에 겨우 찾았으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아버지와 나는 너를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말을 마음에 두고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에 살면서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을 부지런히 도왔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무척 두터웠으며 혼자 조용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할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더할 수 없이 거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메뚜기와 바위 틈에 괴어 있는 꿀뿐이었습니다. 몸에는 낙타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요한도 나사렛의 예수님도 다 같이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분이 다 임무를 시작하실 날이 온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얼마 후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 땅 방방곡곡에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생김새가 거칠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낙타의 털옷을 두른 뒤 허리에 가죽띠를 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렸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고 있었나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거야. 어쩌면 예언자일지도 몰라.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고 외쳤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때묻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투어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기로 결심했으니 부디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죄로 물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로 되돌아가게 된 사람이 차츰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저 요한이란 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애타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면 예언자 엘리야가 되살아난 것이 아닐까?
마침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요.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말하겠소. 나는 주의 길을 닦고 바르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하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이 사방에 비치며 하늘에서 엄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놀라움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 해도 고지듣지 않고 요한을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뒤에 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나도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을 하고 그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거든 그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자 이 신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로서는 세상에 더없이 기쁜 날이었습니다.